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을 맞이하셔서 그 전날에도 성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화요일을 되셔서도 성전에 가셔서 그 전날에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죠. 그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돈 바꾸는 자들과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어쫓으시고 장사하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고 상을 둘러엎으신 주님.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 인간의 욕심의 찌꺼기만 남아있는 그 옛 성전이 이제는 그 기능이 끝났고 이제 참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사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집이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성전으로 들어갔던 그 전은자들과 맹인들을 예수님이 품어주셨죠. 율법으로는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이름만 의지하는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자신들에 대한 그 성전에 대한 그 말씀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했다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은 말씀을 받고서도 분노하게 되는 자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은혜의 집이 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복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자들에게만 효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호응할 만한 이야기를 하면은 칭찬하고 박수 쳐줄 수 있겠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어떤 자들은 진실로 자신을 버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로 나아가며 또한 어떤 자들은 그 복음 앞에 분노하고 적개심을 갖고 그 복음을 그리고 그 주인을 미워하는 자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 같은 그 대답으로서 주신 비유가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그 본문 오늘 1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한 사람이 주인으로 서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오는데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은 주인의 것일까요? 농부들의 것일까요?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지만 주인의 것이죠. 그런데 농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세로 주고 청지기로서 그것도 은혜로서 불러 그 포도원을 맡겨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시편 80편 8절 말씀도 보면은 주인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께서 멀리 타국에 갔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완전히 양도한 그 포도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그 포도원에 대한 소출을 얼마 거두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때가 이르매 그랬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때가 이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그 열매와 소출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은혜이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항상 아침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이르매 그것에 대한 열매를 물으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나의 시간과 나의 소유와 나의 몸과 인생과 나의 건강 모든 것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하여서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그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다 주님만을 위해서 뛰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농부들이 그때가 이르렀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그 주인, 멀리 타국에 간 주인, 그 부르심 받았을 때는 참 은혜요 감사였는데 조금 지내다 보니 이 허든 포도원의 그 소유들이 자기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인만 없다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인만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소유가 될 것인데 라는 그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 이 주인만 없으면 내 것이 되겠다 하는 그 생각에 들어올 때 주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이제 올라오면 주인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과 반역의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죠. 근데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종이 바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6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062페이지 예레미야 7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종들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23절에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이 땅에 사는 그 사망과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하셔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의 반응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24절 보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반역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주인을 향한 대적의 마음 적개심과 미움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 생명되고 복이 되는 그 말씀을 버리며 어찌 그 사망이 되는 그 죄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25절 보니까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그 종을 보냈습니다. 그 복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아버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는 그것을 위해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화목의 목적으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그걸 듣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종들을 보냈다는 의미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반역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능욕하고 때렸다 그랬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주인의 종을 능욕하고 때린 것은 누구를 능욕한 것입니까? 주인을 능욕한 것이죠.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번 더.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0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0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9장 25절 26절 정확하게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우물이 있어 생수를 마실 수 있고 또 그 아름다운 집이 있고 물건들이 있고 포도원과 감람원 그들을 기름지고 복되게 부요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그 복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그 선지자들을 죽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것은 바로 주를 주인을 심히 모독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 일인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주인이라면 이런 일을 딱 한 번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중지합니다. 그 무시받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그 농부들을 치려고 아마 있는 힘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 주인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권세를 가진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도 이상한 일을 이 주인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4절입니다.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5절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상식밖에 이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예레미야 말씀처럼 끊임없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종들을 끊임없이 능력을 보이고 때리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왜 종들을 계속 보내시는 것이죠? 그의 사랑하는 종들을 가면 맞고 가면 능력을 받고 가면 죽는 그 길인데 그 사랑하는 종들을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종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오래 참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을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 로마서 2장 4절은 말씀하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죠? 회개하기를 알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그 이유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발견하면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습니까? 회개하게 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반드시 왜냐하면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은 자들이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를 하면 무엇을 경험해요? 결국 그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놀란 은혜와 그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깊어지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이 열린 자는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쾌하소서. 이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를 이미 그 말씀이 그 의가 깨끗하게 해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은혜와 감사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항상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래 참으심과 그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범죄하게 하려고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회개하여 죄를 버리고 주 예수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미움을 적개심을 버리고 사랑하도록 하시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쯤 되면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근데 그 주인이 하는 행동은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6절 오늘 본문입니다. 6절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이제 모든 종들을 다 보낸 것입니다.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을 존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내용인가요? 종들을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가 주인인 양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는 농부들이 있는 그 강도의 속으로 종들을 보냈는데 죽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그 아들을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빚어지는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냈더니 정말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 악한 포도원 그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고 내던져버렸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 아직 남아있는 그 죄, 그 죄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 알지만 아직 버리지 못한, 그리고 아직도 그 죄의 그 누추한 자리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만드는 그 죄, 그 죄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쁨보다 죄악의 낙을 더 누리는 그때가 더 많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죄를 버리는 상실감을 더 두려워하는 때가 우리에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흉악한 죄가 예수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죄에 대한 그 범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면 그동안 죄로 알지 못했던 것까지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죄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여서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고백이 뭐죠?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비로소 그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그 보혈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적셔주실 때 나오는 고백이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을 존대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인 되고자 할 때는 그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복음이 그렇게 만든다 그랬죠? 사랑하든지 죽이든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예수를 치며 살아왔던 죄만 내가 생산할 줄 알았지 의인은 생산할 능력이 없는 그런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들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분주하게 밤낮 수고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때 고백이 뭐냐면 나는 도무지 성전을 깨끗하게 할 자격도 의도 능력도 지혜도 없는 자입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주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똑바로 선 줄 알았는데 나는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말씀을 보니 나는 절대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올곧게 설 수 없고 그리고 볼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기 위하여 나온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그 전에 죄로 버렸던 죄로 내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셨습니다. 이걸 믿으셨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몰라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죽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아들의 죽음만이 그들이 죄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을 버리고 아버지를 향한 주인을 향한 미움과 반역과 적개심을 버리고 오직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 하나님의 친자녀가 될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그 뜻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 자신 그리고 나의 소유 나의 명예 나의 내가 벌어들이는 그 영광 나의 장사와 매매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존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건축자들입니다. 내가 내 집을 짓고 내가 내 지혜로서 내 경험으로서 내 실력으로서 나를 뽐내기를 좋아하고 내 잘난 맛에 사는 그것에 취한 건축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과 용납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죄가 예수를 죽게 만든 내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은혜 자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만이 헌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진정으로 섬기게 만드는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모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실 수 있는 그리고 찬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은혜를 기대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인간이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그 차원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을 이 자리에 내려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며 오직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우리 죄악들을 토설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적셔지게 되어서 오직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존귀히 여기며 그 하나님의 아들만을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그 죄가 아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오만한 마음과 그 대적하는 마음과 믿지 못하게 하는 것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묶어둘 때 더 강력한 은혜 사슬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십자가로 멸하신 그 죄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구조가 되시고 그 껍데기에만 남아있는 옛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집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생명의 집으로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발견하며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고 연약한 육신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그리고 나태하고 그리고 죄로 가득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의 광선으로 치료하시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강하게 인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